요한계시록 4장 1절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번 주간에 계시록 4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장 내용 전체를 다시 처음부터 쭉 살펴보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4장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한이 예수님 부름을 받고 초청을 받아서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을 목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첫 번째 본 내용들이 계시록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4장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무엇을 목격했는지를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요한은 시점으로 놓고 보자면 현재, 그러니까 요한이 살던 그 당시의 모습을 본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 장소로 보자면 천국을 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보았느냐면 예배드리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요한이 천국에 쭉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무엇을 목격했는가, 뭐 다른 여러 가지를 보았겠지만 기록되는 것만 놓고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거나 기대하는 것처럼 뭐 길바닥이 금으로 되어 있다든지 으리으리하게 큰 집들이 있다든지 뭐 그런 우리가 흔히 관심 갖는 그런 부분을 처음에 목격한 게 아닙니다. 또 그런 내용을 기록한 것도 아니죠. 그래서 요한이 당시 힘들고 어렵게 핍박받으면서 살고 있었는데 아 분명히 천국이 있고 또 거기서 올라가서 지금 당장 천국에서 뭘 하는지를 쫙 봤더니만 천국에 올라갔더니 어찌 보면 뜻밖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이제 목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 4장을 보면 또 우리가 좀 뒤에 있는 것과 견져보자면 이 내용은 첫 번째 예배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시록 우리가 쭉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뒤로 넘어가면 계속해서 요한이 천국에서 드려지는 또 다른 예배들을 목격하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나올 거거든요. 그 중에 지금 천국의 첫 번째 예배를 목격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이 중요한 현실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중요한데 일단 이 4장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계시록 1장, 2장 앞에 나왔던 요한의 행동도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한이 계시록 앞부분에 보면 요한이 혼자 밤모습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요한이 반응했던 것을 보면 예수님 앞에 엎드러지죠. 근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자발적으로 엎드려 경배한 것인지 아니면 너무 놀라운 장면이어서 그냥 엎어진 것인지 애매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이 예수님 향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 이런 내용이 별로 기록이 없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요한은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목격한 다음에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이 보였던 태도를 우리가 예배라고 볼 수 있을까? 예배라고 하기도 그렇고 예배라고 안 하기도 그렇고 좀 애매하거든요. 근데 이 요한이 예수님 만났을 때 취했던 행동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을 놓고 보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고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다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주님을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했죠. 그러니까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목격하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주님을 향하여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을 선포하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어야 되는데 요한이 그렇게 못했던 겁니다. 이건 달리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아마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배가 무엇이었는지 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아직 명확하게 잘 규정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주님을 경배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은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했는지도 보여주는 기준이고 동시에 오늘날 우리들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아마 요한이 밤모섬에서 살아나갔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한이 나중에 만약에 교회로 돌아갈 기회가 생겨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자신이 보았던 것을 또 입술로 증거하고 또 뭔가 가르친다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내가 천국에 올라가서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러이러하게 예배를 드리더라.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여러분, 이 예배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 때마다 제가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종종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예배죠. 근데 참 묘하게도 신약성경을 읽다 보면 예배에 관한 설명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배드리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예배드리라고 명령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배 순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사도들이 많은 편지들을 써서 교회와 성도들을 가르쳤는데 너희가 예배드릴 때 이러이러하게 예배드려야 된다. 예배 안에는 이런 순서가 들어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현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인데 예배와 관련된 가장 구체적인 가장 상세한 가르침 나오질 않는다고요. 근데 그 모든 내용이 계시록에 나오죠. 그러시면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4장에서 천국에서 드려지는 첫 번째 예배를 목격하고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 4장이 담고 있는 내용들이 예배의 기준이고요. 이 내용대로, 이 순서대로,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성도들과 교회가 예배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하면서 잘못된 기준을 세 가지를 형성한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은 잘못된 기준이에요. 올바른 기준이 아니라 첫 번째는 뭐냐면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계명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옛 언약을 체결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옛 언약, 구약인 거죠. 옛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언약 백성이 되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시내산에서 히브리인들이 하나님 만났던 그 장면을 기준으로 예배 순서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을 체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습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옛 언약을 체결하지 않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왜 새 언약을 맺는 우리가 옛 언약을 기준으로 삼느냐고요. 그러니까 그건 별로 합당한 기준이 되지 못하는 거죠. 잘못된 두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러면 제사 드리는 것을 예배 드린다고 생각했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인들이 구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제사 드리던 것을 오늘날 예배의 기준으로 삼아서 예배 순서도 이렇게 정하고 예배 의미도 그렇게 찾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도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사 안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전에 가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제사도 안 드리고 성전에 가지도 않은 우리가 왜 제사와 성전을 기준으로 삼아서 예배를 형성하고 예배 순서를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합당한 기준이 아닌 거예요. 잘못된 세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개신교 안에서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널리 들어와 있는 기준인데요. 뭐냐면 유대교의 회당 모임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유대교 회당을 보면 성도들이 모여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앙 고백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를 기준으로 오늘날 한국교회의 예배 순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개혁을 했던 개혁자들이 만들어놓은 어찌 보면 좋지 못한 악습인데요. 로마 카톨릭 속에 있다가 개혁을 했죠.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 예배 순서를 바꾸고 싶은데 미사와는 다른 방식으로 예배 순서를 만들고 싶은데 뭔가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삼은 게 회당에서 유대들이 모여 예배드리던 것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잔재가 남아있어서 한국교회에서도 특별히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예배 순서가 회당의 예배 순서와 매우 많이 닮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올바른 기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약과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예배 순서를 만든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배 시간에 어떤 순서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배 안에 어떤 항목이 들어있어야 되는지 또 예배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어야 하는지를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만들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잘못된 기준 세 가지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예도장을 체결했던 것. 두 번째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 세 번째는 회당에서 유대들이 모임을 가졌던 것. 이런 것들 기준 가지고 예배를 만들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대체 어떤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기준인가? 지금 보았던 계시록 4장에 나오는 천국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가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예배고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준으로 예배 순서도 만들고 예배 드리는 태도도 정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계시록 4장에서는 도대체 예배를 어떻게 설명하고 묘사하고 있는가? 등장인물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세 부류의 등장인물이 계시록 4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 중요한 등장인물은 요한이죠.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그 장면을 목격했잖아요. 요한을 다른 식으로 설명하면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지상의 예배자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거죠. 지상에 있는 예배자가 이제 처음에 등장을 해요. 그럼 요한은 어떻게 이 계시록 4장에서 처음 등장했냐면 일단 요한은 첫 번째로 주님께 부름을 받고 초청을 받습니다. 요한은 스스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을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요한을 부르시고 초청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 요한은 그래서 하늘로 들어가는 열린 문을 목격합니다. 그러니까 열린 문을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요한에게 열린 문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본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천국에 있는 많은 예배자들과 동일한 모습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첫 번째 부류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있는 예배에 동참하게 되는가? 이런 거예요. 주님이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열린 문을 허락하시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에 감동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항상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순서가 이거죠. 예배로 부름이 있고 초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예배자리로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십니다. 우리는 다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열린 문을 보고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되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지상에 있는 예배자가 처음에 등장합니다. 두 번째로 계시록 4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인물이라고 하면 그렇고요. 누구냐면 예배를 받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4장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인 거죠. 하나님께서 보좌가 있고 그 보좌의 좌정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냐면 천국에 계신 천국의 하나님 보좌의 좌정에 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중요한 분이신 거죠. 예배는 오직 그 한 분 하나님 앞에만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목격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요?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계시록 4장을 보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절만 놓고 보면 분량만 놓고 보면 짧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천둥과 우레와 음성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게 이제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예배 시간에 왜 그렇게 설교가 있어야 되고 설교가 왜 그렇게 깁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배 시간에 설교가 중요하고 핵심입니까?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에 사람이 하는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동시에 설교자가 강단 앞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이야기나 아무것이나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 이외에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것들은 헛소리들은 짓거리지 않게끔 그렇게 요구하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 등장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예배자들이 등장하죠. 이 계시록 4장에 보면 천국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그건 지상 예배자가 아니라 천국 예배자입니다. 천국 예배자로 두 부류가 등장을 했습니다. 하나는 네 생물들이고 또 하나는 24장로들이었습니다. 네 생물들도 그렇고요. 24장로들도 그렇고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 있었죠.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24장로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흰옷과 금관을 갖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고요. 내생물도 그렇고 입사장로들도 그렇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 예배자들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고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과 선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예배의 중요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안에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가 지상의 예배와 다른 점은 이게 제일 중요한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상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요. 구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인들이 시내산에 갔지만 하나님 가까이 간 게 아닙니다. 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만 일반 백성들은 성소에도 지성소에도 못 들어갑니다. 회당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도무지 맛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하나님 보좌 바로 앞에서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아무런 장애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를 드리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천국에는 예배자들은 고백하고 선포만 했는데 지금은 그것만 했고요. 뒤에 가는 두 번째, 세 번째 예배를 보면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종종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히브리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옛 언약 체결을 할 때 출애굽기 19장부터 내용을 보면 여러 순서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인들이 시내산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것,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 이런 여러 순서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찬양하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 체결식에는 출애굽기에는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어떤 목사님들 중에 특별히 청교도적인 목사님들 중에는 오늘날 예배 시간에 찬양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예배 기준이 무엇입니까? 계시록이 예배 기준입니다. 시내산이 예배 기준이 아니에요. 근데 계시록을 보면 지금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내용만 나오지만 조금 뒤에 가면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찬양도 예배자가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가 왜 예배 시간에 찬양해야 됩니까? 그러면 대답은 간단해요. 천국에서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입술을 열고 큰 목소리로 고백하고 큰 목소리로 선포하고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까? 천국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대답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계시록 4장이 담고 있는 주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현재 천국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떠한 곳입니까? 천국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예배자가 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이고요. 특별히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예배드리는 자가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은혜를 부여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를 미리 앞당겨서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지상 예배자였던 요한이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들어가서 함께 동참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건 지금도 천국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365일 24일 계속 예배드릴 수는 없죠. 그래서 드문드문 예배를 드리지만 천국은 항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배드리는 그 예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찌 보면 접속한다고 해야 될까요? 같이 동참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가장 중요한 기준은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어떻게 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천국에 있는, 천국에 올라가 있는 성도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기준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지체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것도 해답이 간단해요. 천국에 올라갔을 때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그대로 행동하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준입니다. 계시록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해서만 내용이 나왔어요. 만약에 계시록에 천국에 사는 성도들이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먹는지, 어떻게 입는지, 어떻게 잠을 자는지, 어떻게 성도 간에 교제하는지, 어떻게 가정 안에서 생활하는지를 좀 우리가 볼 수 있었다면, 또 알려줄 수 있다면, 그걸 기준 삼아서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이니까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삶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알려주지 않아서 좀 아쉬운 점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우리가 천국을 기준 삼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또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살아야 된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늘 기억하고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드리며 은혜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비록 천국에 올라가 보지 못했지만 주께서 요한을 불러주셔서 지상의 예배자였던 그가 천상에서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목격해 하신 것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보고 배웁니다. 주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한 뒤에 주님 앞에 올라가 온전하고 풍성한 예배를 드리는, 그리하여 주님이 베푸시는 가장 귀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에,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필요할 때에, 우리에게 담대함과 평안이 필요할 때에 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진리를 가득가득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